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함께 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 옆에 분 다시 한번 좀 축복하며 인사할 텐데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사랑합시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네. 유명한 전도자 요한 웨슬리 목사님께서 어느 날 그 사업에 실패한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그 농장을 걸으면서 또 산책을 하면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며 또 자신의 또 마음과 또 생각을 이렇게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이렇게 목장을 이렇게 걷다가 보니까 그 목장이 돌담으로 높이 쌓여져 있더랍니다. 그런데 이제 그 돌담 앞에서 그 소들이 이렇게 막 걸어가다가 그 앞에서 그 돌담이 딱 있으니까 거기에 막혀서 고개를 들고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웨슬리 목사님께서 이 젊은 실업가에게 저 소들이 왜 하늘로 머리를 들고 있는지 알겠느냐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럴 때 이 젊은 실업가가 대답하기를 그거야 앞이 막혀 있으니까 그러는 거죠. 더 이상 갈 데가 없으니까 그러는 거죠.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웨슬리 목사님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게 바로 진리일세. 우리 인간들도 앞이 막혀 있을 때는 위를 바라보아야 된다네.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지. 라면서 그의 문제에 답을 해결해 주었다고 말합니다. 요즘 사람들의 삶을 보면 참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장사를 열심히 했지만 특별히 남는 것이 많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청년들도 실업률이 높아지다 보니 취직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매번 실패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또 마음의 어려움과 낙심과 또 절망에 빠진다라고 합니다. 또한 직장을 다니는 분조차도 이 경쟁하는 시대 속에서 살다 보니까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또 걱정과 또 답답함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뭐 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또 여러 관계 속에서 또 어려움을 겪고 살아가고 있지요. 이러한 상황 속에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참 종종 힘이 빠지고 지쳐갑니다. 그리고 한 해 한 해 우리가 우리의 연수가 더해가면서 자신이 의지하던 그 힘의 한계를 경험하다 보니까 낙심이 되고 때로는 자신에 대해서 실망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힘이 들고 너무 마음이 어려워서 주저앉아서 한탄도 하고 싶지만 그렇게 한탄할 시간조차도 사치가 되어버린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내가 힘내자 힘 하면서 자신을 타일러 보지만 계속 더 스트레스를 받고 힘은 점점 더 빠져갑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들이 흔히 범하기 쉬운 잘못 중에 하나가 바로 누군가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가족을 원망하고요. 또 우리의 이웃을 원망하고 또 심지어는 교회를 원망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 합니다. 우리 부모가 가난해서 내가 이렇게 힘든 거야. 내가 저 사람 말만 듣고 내가 이렇게 해서 실패한 거야. 교회에서 말씀 듣고 순종하고 헌신했는데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희생뿐이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럴 수가 있나? 하나님이 좀 도와주시면 될 텐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모른 채 하고 계실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환경과 형편에 따라 또 그에 의해서 그의 삶의 태도가 좌지우지되는 미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믿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불신자들처럼 마찬가지로 현실적으로 느껴지는 것에 의해 반응하게 됩니다. 믿음의 거장이라고 하는 그 다윗이나 그 엘리야 같은 사람들도 그 현실적인 고통과 또 환란이라는 벽 앞에서 좌절하며 또 원망과 체념의 말을 내뱉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수없이 듣고 수많은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예외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오늘 2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면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것을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요 이해하기가 조금 더 쉽습니다. 현대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어째서 너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보지 않으며 내가 원통한 일을 당해도 무관심하다고 불평하느냐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원망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그들이 원망을 많이 했으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뭐 이렇게 왜 불평하냐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그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보면 하나님을 향해 원망할 나름대로의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도 아닌 우상 숭배를 하는 바벨론이 하나님을 잘 믿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또 저들의 성전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어요. 포로로 끌려간 지가 50년이 넘었습니다. 처음에 끌려올 때는 그래 뭐 곧 돌아가겠지 뭐 이러한 어려움도 곧 지나가겠지 하나님이 언젠가는 우리를 우리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시겠지 했는데 이 50년이란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이제 지쳐버렸습니다. 절망에 빠졌습니다. 소망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불평을 털어놓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건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셨나? 우리의 사정을 모르시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진짜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라면 다른 사람은 아니어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켜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 아니 최소한 성전은 무너지지 말아야 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며 불평을 털어놓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저들은 지금 언뜻 보면 뭐 먹을 것에 대한 걱정, 또 육신의 고통, 뭐 또 일하느라고 힘든 문제에 빠져 고민하고 있는 것처럼 볼 수 있지만 실제로 다른 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바로 저들의 마음에, 저들의 신앙에 문제가 생긴 것이에요. 저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포로로 살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깨어진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 내 기도에 응답을 안 해주시네.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도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반응이 없으시고 역사하시지를 않으시네. 내가 기도도 해보고 헌신도 해보았는데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시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러한 결론을 맺습니다. 내가 해볼 거 다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 더 이상 해봤자 달라질 건 없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믿지 못하고 의심하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28절에서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여러분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과연 어땠을까요? 아, 아멘! 이렇게 그냥 단순히 받아들였을까요? 한편으로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답답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을 수 있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영원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 명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지금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이 사실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해본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들은 부모님과 조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수없이 많이 듣고 배우며 자랐습니다. 근데 저들의 질문은 하나님이 진짜로 이러한 하나님이라면 왜 우리가 바벨론에 포로로 와 있냐라는 것이에요. 왜 50년이 지나면서까지도 하나님이 아무런 반응 없이 왜 우리는 계속 이 어려움 가운데 있어야 하냐라는 것이에요. 영원하시고 창조하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시고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면 우리를 이 어둠 속에서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건져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는 것이 그들의 질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신앙의 갈등과 고민이 생길 때 이러한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죠. 하지만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경험하고 있는 그 현재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말씀이 되어버린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나의 말씀이고 내가 붙잡고 의지해야 될 말씀이 아니라 이것은 그냥 하나 좋은 교훈의 말씀 정도로 우리에게 들려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하시는 모든 일이 그분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는다라고 우리가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섭리와 또 계획이 납득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요 하나님이 실수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을 위해 많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는 우리에게 질문이 들고 혼란스러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사랑과 또 그분의 신실하심을 의심한다는 것은 그만큼 삶의 문제의 무게가 무겁다라는 것이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선지자는 아무리 암울하고 답답하고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부인해서는 안 되는, 절대로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원하심, 전능하심, 신실하시며 한결같으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도저히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기에 그분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무한한 지혜를 가지고 계신 것을 우리가 인정하기 때문에 그분의 인도하심의 문제를 맡기려는 의지가 바로 믿음인 것이에요. 여러분들 가운데 어떠한 상황으로 인하여 낙심 가운데 계신 분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마음과 그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래요. 흐트러진 신앙, 연약해진 나의 마음, 모든 것을 가다듬고 다시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서서 믿음을 바르고 굳게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 절망과 어둠 속에서 헤매는 그 주의 백성을 27절에서 이렇게 부르세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언약을 맺은 그 야곱의 후손됨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오늘날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언약 백성인 성도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에 인침을 입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서 불러보십시오. 야곱아, 이스라엘아. 세준아. 너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절대로 너희를 버리지 않고 내가 너희를 붙들어 주리라. 내가 내게 능력을 줄 것이며 힘을 더해 줄 것이니라. 이 말씀을 믿고 아멘으로 나아가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믿음이 연약해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뢰를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우리는 신앙의 바른 원리 두 가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3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30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넘어지며 쓰러지되. 아멘. 소년과 장정은 힘있고 강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피곤, 곤비, 넘어짐, 쓰러짐은 낙심과 실망과 절망 또 좌절 등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아무리 힘있고 또 아무리 젊고 강한 자라고 할지라도 낙심하고 좌절하며 실패한다라는 말이에요. 근본적으로 연약한 존재에 지나지 않는 그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는 내용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인간은 본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한계를 지닌 존재입니다. 우리는 때로 자신의 무능함과 연약함을 발견할 때가 있죠. 우리가 시험에 실패했을 때나 또 우리의 건강이 약해지고 질병을 만나 고통스러울 때, 또 가정생활에서 위기를 만나고 우리의 꿈이 산산조각이 났을 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만났을 때 우리는 우리의 작아짐과 초라해짐을 느끼게 됩니다. 조금만 힘든 일이 닥치면 스스로 감당하기가 어려워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무력감을 느끼기가 싫어서 사람들마다 힘을 구축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육체적인 힘인 체력을 기르는데 열심히 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열심히 모으고요. 또 어떤 사람은 권력을 갖기 위해서 수단 노력을 하며 살아갑니다. 또 그 외에도 많은 실력을 기르고 또 능력을 갖추고 무언가 강한 힘이 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힘 있는 사람이 되고자 몸부림치며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좋을 때는 너무나도 좋죠. 그런데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도 어느 순간 힘이 빠지고 지칠 때가 찾아옵니다. 자신이 의지하던 힘의 한계를 경험하게 되고요. 체력에 자신이 있던 사람이 건강에 이상 신호가 옵니다. 권력을 쥐고 마구 흔들던 사람이 어느 순간 많은 사람을 잃어버리고 권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돈이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돈으로 무엇이든지 다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실력이 있어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잡지 못합니다. 자신이 유능하고 능력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한계적인 상황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힘을 다 소모하고 나니까 지쳐서 주저앉아 낙심합니다.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여기서 무너져서는 안 되지, 힘내자 힘 하면서 억지로 일어나 보려고 하지만 우리는 어느 순간 이미 너무 지쳐버렸고 힘은 다 빠져나간 후라 어찌할 데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저 또한 외동 아들로 자라면서 내가 무너지면 안 돼, 내가 쓰러지면 안 돼, 또 저희 아내도 그 가장 큰 딸이기 때문에 제가 가장 큰 사위입니다. 그래서 이 집안의 기둥인 내가 쓰러지면 안 돼라는 그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악무고 열심히 사역을 하면서 열심히 해보았지만 결국에는요, 과도한 스트레스로 쓰러져서 병원에 잠시 입원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병원 침상에 누워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느꼈던 것은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내 힘을 의지하면서 살아왔구나 라는 것을 그 침대에 누워서 제가 많이 생각했습니다. 아,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이렇게 해도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해봤자 이렇게밖에 누워있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구나. 여러분, 지금보다 5년 더 젊었던 30대 초반에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 제 나이가 몇인지 계산을 하고 계시는 눈치신 것 같아요. 제가 보이는 것보다 나이는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젊은 사람들도 피곤하고 또 넘어질 수 있습니다. 쓰러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할 때 힘내자 힘, 이것이 아니라 아, 이것이 인간의 연약함이고 한계이구나라고 겸손히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사실을 인정해야 내가 힘내야지, 내가 힘내야지에서부터 힘주시는 주님을 바라보아야지로 우리의 시선이 옮겨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의 연약함을 죽도록 인정하기 싫어하는, 아니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실제로도 큰 권력을 가진 자나 부유한 자나 자신의 건강에 대하여 자신을 가진 자들은 대개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의지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큰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많은 부를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강한 체력을 가지고 있어도 인간은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은 그저 불완전하고 약한 피조물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연약함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스스로의 한계에 매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도우심, 그분의 능력으로 어떠한 어려움도 이길 수 있으며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능히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이 사람의 강함과 약함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있음을 간증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약할 때 강함을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3절과 같은 고백을 하게 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으시면 아멘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지치고 낙심한 이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 그래 힘들지 열심히 하고 힘내 이것이 아니라 열심히 수고하고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자들아 나에게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시편 기자는 선한 목자의 사역 가운데 하나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일이라고 시편 23편 3절에서 노래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소생할 필요가 있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낙심한 까닭입니다. 낙심은 마음이 눌려있고 의욕이 상실된 상태를 말합니다. 양과 목자라는 그 책을 지은 목자였던 실제로 목자였던 그 필립 켈러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그 낙심의 순간을 양이 뒤집어지는 순간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모든 양들에게 경험될 수 있는 매우 보편적인 경험이라고 하는데요. 양들은 때때로 이렇게 뒤집혀진다고 해요. 그런데 일단 뒤집힌 그 양들은 이렇게 누워갖고 네 발을 막 허공에다가 막 이렇게 치면서 허우적거리지만 혼자의 힘으로는 다시 일어설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연약한 양뿐만이 아니라 건강하고 강한 양들도 너무 빠르게 오바해서 뛰다가 넘어져서 이렇게 하면 못 일어난다고 해요. 원인은 몸의 중심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뒤집힌 양들은 독수리나 이리의 먹이가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목자의 임무 중 하나는 매일같이 자기의 양들의 숫자를 헤아리며 뒤집힌 양들이 있나 없나를 살피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들도 뒤집어질 때가 있습니다. 상처를 받고 시험에 들어 뒤집어집니다. 죄를 짓고 뒤집어지기도 합니다. 힘든 일을 감당하다가 지쳐 뒤집어지기도 합니다. 인생의 위기를 만났는데 감당할 자신이 없고 두려움과 불안함에 사로잡혀 뒤집어지는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넘어지고 쓰러진 상황에 있는 우리들을 졸지도 아니하시고 피곤치도 아니하신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세워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주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은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아닙니다. 도리어 주님께서 일으켜주시는 은혜를 통해 자존감이 살아나는 일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피곤함과 곤비함과 넘어짐과 쓰러짐의 아픔을 다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기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시편 118편 1절에서 고백처럼 주님 나는 연약하지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며 의지합니다. 라고 겸손히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주님을 앙망하여야 합니다. 우리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1절 말씀 시작. 여호와를 아멘. 하나님은 자기를 앙망하는 자에게 그가 느끼는 피곤이 실패가 주는 피곤이든 또 질병이 주는 피곤이든 또 인생의 여러 가지 무거운 짐이 주는 피곤이든 간에 반드시 그 피곤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새 힘을 주시겠다라는 것이요. 근데 여기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앙망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와, 우리말로는 바라다입니다. 바라다는 단순히 모든 것을 체념하고 그냥 뭐 하나님 앞에 맡기면 다 잘 되겠지 라면서 기다리는 뜻이 아니라 이 단어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갈망하다입니다. 내가 처한 상황이 불리하고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비관적으로 보일지라도 끝까지 여호와의 주권과 선하심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임재를 간절히 기다리는 신뢰 또는 믿음을 전제로 하는 신앙의 행위를 말합니다. 마음이 내키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라는 느낌이 강하게 든다고 할지라도 한 번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그분의 주권과 능력에 자신의 문제를 맡기는 믿음의 행위가 바로 여호와를 앙망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자들만이 가진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즉석에서 해결되는 그 인스턴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 많은 인내와 신뢰가 필요합니다. 한번 기도해보고 안 되면 오케이 이건 아닌가 봐 다른 걸 기도해봐야지. 그리고 너무나도 쉽게 결정내고 혼자 기뻐하거나 또 혼자 실망하거나 해버립니다. 하지만 응답이 더딜 때, 믿기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급한 상황이 있을 때 우리는 믿음을 요구받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의 유일한 해결책은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분을 바라보고 앙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러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꾸준한 인내의 기다림을 우리가 요구받지만 이것이 절대로 쉽지 않은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주님을 바라고 기다림이 있는 그곳에는 축복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사야 49장 23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열왕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네.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린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한 모든 것이 실현되고 성취될 때가 올 것이다 라는 축복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25편 5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노래해요. 내가 종일 주를 바라나이다. 이사야 38장 14절은 이 앙망하다는 말이 가진 의미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나의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얼마나 갈망하고 얼마나 기다리고 바라보았으면 눈이 힘없이 늘어질 정도로 보이지 않을 정도로 피곤을 느끼겠습니까? 바로 앙망한다는 것은 이만큼 간절히 사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나름 그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을 하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늘 주님을 신뢰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형식적으로만 지키면서 자기 자신을 의지하며 우상 숭배하며 이방인들 이상으로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이러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 계속해서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다른 곳에 마음을 두고 여기저기 기울이지 말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 오직 나를 앙망하라. 자신을 의지하며 날개를 바닥바닥거리며 그냥 어떻게든 네 힘으로 해보려고 간신히 버티는 인생이 아니라 이 독수리 날개치 올라가는 것처럼 기류를 이용하여 날개를 펼쳐나는 것처럼 더 높은 곳에서 더 온전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하며 사십니까?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얼마나 뼈저리게 실감하며 느끼며 살아가고 계신지요.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입으로는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그러다가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막상 하나님 그분 자신에 대해 얼마나 진지하게 느끼고 기억하고 의지하며 살고 있습니까? 온 세상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밤하늘에 그 별들을 만들어서 아름답게 빛나게 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쳐다보건 쳐다보지 않건 한결같이 반짝이게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살고 계신지요. 모든 문제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그분을 얼마나 찾고 부르짖으며 살아가고 있는지요. 하나님을 찾기보다 여기저기 힘이 있는 곳을 찾아다니고 있지는 않은지요. 이러한 삶을 살면서 시시때때로 밀려드는 피곤에 시달리고 계시다면 크고 높은 하늘을 창조하신 광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앙망하시기 바래요. 앙망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전적으로 맡기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그분이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의심하지 않고 주야로 눈이 쇠하도록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본문을 통해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또 여호와를 앙망하는 이 두 가지 신앙의 바른 원리를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사는 자들에게 주실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30절,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나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무한한 힘을 가진 사람이 아무리 오래 달려도 지치지 않는 것처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은 아무리 분주하고 힘든 삶을 산다고 해도 집중력을 잃지 않고 강건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평생 걸어가야 할 인생의 여정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피곤함을 모르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다른박질한다라는 이것은 성도의 삶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에게는 저마다 달려갈 길이 놓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라톤 선수들을 보면 그들이 달려갈 주어진 코스를 열심히 달리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달려갈 코스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코스를 마친 후에야 영원한 면류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길은 반드시 1등으로 달려야 하는 길은 아니지만 반드시 완주해야 하는 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길은 아주 먼 길, 또 평생을 달려야 하는 길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먼 길을 우리의 힘만으로 달리려 하면 지쳐서 끝까지 달릴 수 없습니다. 지쳐 넘어지고 실족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힘만으로 신앙의 경주를 하려 하면 우리는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7절 말씀에서도 이것을 인정합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우리가 달려야 할 신앙의 경주, 사명의 길은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니에요. 특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삶이 호락호락하지만은 않습니다. 온갖 역경과 슬픔, 고난 등이 우리를 의심하고 낙심케 만들고 여러 가지 신경에 거슬리는 것들,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들, 죄악된 자리로 유혹하는 수많은 것들이 우리의 신앙에 도전장을 내밉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앙망하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모든 삶의 문제들, 장애물들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는 이 힘과 능력으로 이 신앙의 경주를 무사히 마칠 수 있게 될 것이고, 피곤함과 짜증과 불평불만이 아닌 기쁨과 소망으로 이 길을 갈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봄으로 믿음으로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앞서 행하신 주님께서 이제는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경주, 십자가의 길, 사명의 길을 향해 걷는 성도님들의 그 길이 복된 길이 되기를 소원하며, 나를 부인하고 오직 주님만을 인정하고 바라봄으로 삶의 모든 장애물 앞에서 낙심이나 좌절, 실패가 아닌 성공적이고 축복된 삶, 힘있게 사명을 다하는 삶,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충성된 종아 수고하였다라고 하시며 주시는 그 면류관을 받아 누리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또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며, 또 말씀을 통해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또 우리가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말씀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또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반응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 이것이 우리의 고백과 결단이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